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삶에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서신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똥이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것을 배설물이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배설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러한 것,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과연 사도의 이 말과 생각대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도 입으로는 여전히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배설물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사도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사도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몇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것과 유익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말이니까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치게 되면 그 생각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이것은 다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이니까 우리가 사도가 말한 대로 다 실천하고 행해야지 라는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율법의 짐 가운데로 짐을 지는 그 모습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뭐 율법도 없이 무율법주의자로 살아야지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진리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늘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에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과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지 되고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 의무감 속에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놓치고 사도가 얘기했던 이 경지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지 되는 그 모습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참 귀하고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외고 암송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겠거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올바로 알고 나니까 세상도 또한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과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결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주장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몸에 속하여서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존재하는 내가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실제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한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했던 십자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함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차별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은연중에 그것을 구별하고 차등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라는 관점 속에서 몸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은, 어떠한 지체가 행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어떠한 지체가 행하는 것은 덜 귀한 것이고 과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바라보더라도 이 땅을 디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이지요. 그래서 발은 늘 그 세상과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먼지들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속해 있지만 발이 아닌 손은 늘 그 세상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 바닥, 그 바닥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손, 발과 다르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또 더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의 일을 우리가 손의 일보다 좀 덜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발이 땅과 부딪히면서 계속되는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몸이 올바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몸이 올바로 지탱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손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의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행위 자체를 차이를 두고 차등을 두기를 은연중에 그러한 습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일이라는 게 있고 덜 귀한 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역할은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일들은 좀 덜한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 몸에 속한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연중에 사도의 말을 우리가 올바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사도의 말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주의하면서 봐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시각을 통해서 바울의 글들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세상 이야기처럼 어떤 한정된 특정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결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되면 2절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도의 이 말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고 단지 신앙과 결혼 생활이라는 쪽으로 이해하고 보게 되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뭐 이미 연세가 지긋하시고 결혼 생활 다 마무리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이야기들을 볼 때 물론 사도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어디에서 결론을 맺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그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질문은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지혜로운 것, 그걸 우문현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가 지금 이 내용을 쓴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질문을 한 거죠. 과연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가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가지 편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고린도서에 문득문득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중간에 다른 편지가 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건 단순히 결혼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차원에서의 질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의 대답을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남자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남자가 성관계 가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 또한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이런 말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깔보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6장을 보면서 음행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음행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범죄,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상황,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의 의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유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또한 그렇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창기의 모습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들이 어떻게 창기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바 되어서 살아가야지 되는 너희들이 여전히 창기의 지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이라는 표현, 우리가 성전된 내 몸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몸, 이것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깨끗이 해야지 되겠다, 정결하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 그걸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로서 바로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몸으로서의 성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사하는 곳,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성전에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곳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늘상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전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몸의 의미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 몸이 더러우면 그거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위치에서의 성전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음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음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범죄만을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범죄가 어떠한 원인 하에서 어떠한 이유로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음행의 본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어떤 다른 지체의 행함과 구별되어서 이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비교,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지체임을 올바로 인식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절대로 비교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가 아닌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다른 사람의 행함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된 모습들을,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변화된 자가 되어라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다름을 드러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빠지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셔야지 돼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행함과 말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리며 창기며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환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는 아무 병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 죄인 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리와 창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나를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참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어떤 행함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 참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행함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행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행위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정하면서 그 신앙의 행위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의 행함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신앙의 행위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이 어떤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열심히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 행위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라 하지 말라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을 행하는 게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올바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자유함이 있겠어요? 과연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미 못 박혔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신앙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행해야지 되는 그 의미에서 다 자유케 되어버렸다는 자유함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 것 같은 그런 행함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행해야지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 의미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냥 구원 얻는 도구 정도로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지. 십자가가 그저 구원받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성경에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헬라 철학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 사상 중에 그 금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쭉 있었던 금욕주의인데 이 헬라 철학이 아주 성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금욕주의라는 건 어떤 거죠? 이 육신의 정욕들을 꼭 참고 눌러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게 금욕주의잖아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걸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가 그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음행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음행을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지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이걸 내가 꼭 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독신으로 살게 된다, 독신으로 산다라는 얘기,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정욕들을, 욕심들을, 욕구들을 누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 금욕적인 삶을 어떻게 지금 이해한 거예요? 단순히 결혼을 해야지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됩니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지 되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신앙 행위로 이해한 거죠. 금욕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해야지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됩니까?를 가지고 질문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결혼에 관련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사도의 답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그 독신 생활이, 금욕적인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에게 질문한 것이고 사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 음행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음행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그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사도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또 8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도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유익하게 신앙 안에서 유익함들을 배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농담처럼 하셨지만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결혼하면 어떻대요? 결혼하면 괴롭다고. 하나 안 하나 장단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자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행위 자체가 어떤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이고 어떤 행위가 나쁜 행위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기준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구별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알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그 십자가 없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된다. 이게 사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칩니다. 내 행위로 뭔가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 구절이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6장에서 봤던 구절 중에 6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행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몸에 대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음행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너희들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음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다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한 자매도 있긴 있지만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져요?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싫어도 그거 해야지 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몸과 마음을 주장 내 마음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음행을 단지 육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음행으로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문현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거 신앙행위로 인정해서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행함 가지고 너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음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예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금욕적인 생활 그거 신앙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뭐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금욕적인 생활 자체를 신앙의 행위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란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음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너희도 결혼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몸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음행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사도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복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그 성적인 욕구들을 참기 위해서 분방하고 지내며 아마 그런 것들을 또 신앙의 행위로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죠. 분방할 때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동안 얼마 동안은 하고 나서 다시 합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분방하는 것, 그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 그걸 가지고 신앙의 행위로 간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따로 방을 나눠서 기도하되 어느 정도 기간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합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뭐 음행하게 하는 것, 육체적인 음행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의 가장 큰 것은 너가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하나님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라라는 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그것입니다. 너도 이런 행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힘으로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넌 이제 십자가로 구원 받았으니까 십자가 없이 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야지 된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도고 권함이고 그냥 허락하는 정도지 이거 명령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는 자기가 독신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 독신으로서의 또한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몸의 지체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면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내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몸의 지체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하는 게 좋으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으냐라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오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스스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우문현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행함에 매여 있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만 잡혀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이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